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방문 기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문 일정과 회담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24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25일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협상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외교 청서를 발표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 외교 청서를 강요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 청서에서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외교 청서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가 최대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지만 올해는 이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북자의 최대한 빠른 귀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외교 청서에는 또 북일 관계라는 별도의 항목이 3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기엔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주요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해군이 창설 70주년을 맞아 오늘 산둥성 칭다오 해역에서 러시아와 한국, 일본 등의 군함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관함식을 열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관함식 기념연설에서 중국 해군은 각국 해군과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해 국제수역의 안보 수호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해군 의장대를 사역을 하고 중국이 자체 건조한 최신형 미사일 구축함 시닝호에 승선했습니다. 나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관함식에는 60여 개국에서 해군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한국과 일본, 러시아, 베트남 등 10여 개국은 군함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 유예를 중단한 데 맞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스 통신은 어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알리 레자 탕시리 사령관을 인용해 국제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은 해양 통로라며 해협 사용이 금지된다면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탕시리 사령관은 어떤 위협에도 우리는 이란 영해를 방어하고 보호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걸프 해협의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주요 항로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 정도가 이 해협을 지납니다. 이란은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유조선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행한 적은 없습니다. 3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스리랑카 부활절 연쇄 테러는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한 복수 차원이었다고 스리랑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루완 위제와르덴의 스리랑카 국방부 부장관은 오늘 의회에 출석해 초기 조사 결과 이번 테러는 지난달 이슬람교도 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질랜드 테러에 대한 복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테러 사건이 연관됐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달 15일 백인 우월주의자 남성이 총격 테러를 가해 이슬람교도 등 50명이 숨졌습니다. 필리핀에서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이틀 연속 이어져 1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경 동부 사마르주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필리핀에서는 북부 루손섬 인근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해 적어도 16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은 오늘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두 나라의 동맹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지난 2월 발생한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관련된 한국계 미국인 한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곳에 따라 비가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3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과 모레 두 차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극동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2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통신은 이날 짤막한 보도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에 의해 곧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게 된다며 방문 기간 김정은 동지와 푸틴 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언론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24일과 25일 푸틴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24일 만차 회담을 여는 데 이어 25일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집권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도 처음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8년 전인 지난 2011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이번 회담은 북한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을 본격 모색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곳곳에서 두 정상의 회담 준비가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는 23일 오전 평양발 고려항공 여객기가 북한 측 회담 인력과 장비, 물품 등을 싣고 도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회담장으로 알려진 극동 연방대학으로 향하는 도로에는 러시아기와 북한 인공기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신문은 김 위원장과 함께 230명의 북한 측 방문단이 전용 열차편으로 러시아를 찾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24일 새벽 북러 국경을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4일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25일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에 있는 극동 연방대학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5일 회담 뒤 곧바로 2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하며 김 위원장은 26일까지 현지에 머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두 나라의 동맹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두 나라는 대북 제재 해제나 완화 이전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네퍼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대행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한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strongly disagree. Because if you look at the amount of coordination that has gone into
네퍼 부차관보대행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아산 플레넘 2019 행사 가운데 미한 동맹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정책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거의 매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청와대, 국무부와 한국외교부, 미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 간의 긴밀한 교류가 사실상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만났고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과 패트릭 셰너엔 미 국방장관 대행이 만났으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서로 만나 긴밀히 조율했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we've stayed in very close touch. We have this very high level engagement, but then of course
미국과 한국이 매우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고 최고위급 교류도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한 대북정책 워킹그룹이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등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회의와 화상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포 부차관보대행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며 이 같은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그 같은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To be honest, I don't think I agree with the fundamental premise of your question that the moon visit somehow revealed a huge chasm between
워싱턴 미한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가 제재 해제나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내포 부차관보대행은 미한 동맹에서 북한 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니라며 두 나라가 다른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주한미군 수석분석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과 한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두 나라가 가는 길이 서로 다르다는 일각의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이념과 정당을 초월하는 것이라며 워싱턴과 서울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견뎌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nservatives in the United States and conservativ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at kept the alliance together. But
미한 동맹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보수파들이 아니라 동맹 관계에 대한 보다 깊고 심화된 서로 공유하는 이익과 헌신이라는 겁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를 지낸 사일러 수석 분석관은 미국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관여와 압박을 둘 다 하는 것이라며 이런 압박을 통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수석 분석관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imilarly, while reducing inter-Korean tensions is critical, it'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the stabilizing role that the U.S. ROK security ties
남북 간 긴장 완화가 중요하지만 그동안 미국과 한국 간 안보 관계가 제공한 안정화 역할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한 동맹이 단지 서류상의 동맹이 아니라 군사적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미북 대화를 촉진하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노력을 이해하고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북한과의 어떤 조율도 동북아시아의 장기적인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결정적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가까운 장래에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며 하지만 한국의 지도자들은 궁극적인 비핵화를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협상 재개에 앞서 비핵화의 개념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새삼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것도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인식차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북 협상에서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합의는 협상의 기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난해 6월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부터 줄곧 논란거리였습니다. 두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구체성이 없는 모호한 합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측은 지난 2월 열린 하노이 회담에서도 비핵화의 범위를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교착상태에 있는 협상 재개에 앞서 비핵화의 개념부터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이에 대해 문서 형태로 합의한 것이 없는 상태지요?
예,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광범위한 정의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건을 건넸습니다. 핵무기와 핵시설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관련 시설, 핵생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 살상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양측의 간극이 메꾸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인가요?
예, 분명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한 정상회담에 앞선 공개 발언에서 미북 협상에서 빅딜이란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문서에서 요구했던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비핵화에 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북한 역시 비핵화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어떤 상태를 비핵화로 규정하는지 아직 명확히 밝힌 적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라며 공개한 내용은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하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전부 없애는 것이며 이에 대해 자신과 김 위원장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개리에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나요?
예,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결단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개발과 경제발전 병진 노선 대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선언한 사실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정의뿐 아니라 비핵화에 이르기까지의 로드맵도 미북 양측이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로드맵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각각의 이행 시안과 함께 배합해서 작성한 일종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갈 때 지도가 필요한 것처럼 상호 신뢰가 거의 없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진행하는데도 비핵화 로드맵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한쪽이 조치를 취하면 상대방도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이로써 협상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북한이 특정한 조치를 취한 뒤 미국 측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핵화에 도달하기까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사안들을 놓고 협상이 진행돼 왔습니다. 결국 비핵화의 개념과 로드맵은 미북 양측이 협상을 재개하면 가장 먼저 조율하고 합의해야 할 의제입니다. 특히 북한이 이들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중국이 지난 2월 북한에 정제유 690톤을 제공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가 대북 정제유 지원한 양과는 크게 대조적이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지난 2월 690여 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2일 중국이 691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1년 동안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의 상한선을 50만 배럴, 즉 6만에서 6만 5천 톤으로 정했습니다. 2월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1월에 약 479톤에 비해 소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올 1월과 2월 북한에 1,358톤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안보리에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1,117톤에 비해 9배 많은 규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올해 초 2개월 동안 북한에 공급한 양은 모두 11,528톤으로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의 20%에 해당됩니다. 한편 올 들어 중국의 대북 정제유 지원량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월 평균 대북 정제유 지원량은 약 1,600톤으로 특히 기간을 지난 5개월로 한정하면 월 평균 2,260톤이었습니다. 올 1월과 2월 공급량보다는 상당히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19,188톤, 러시아는 29,24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러시아가 만 톤 정도 많은 것으로 올 들어 2월까지의 두 나라 지원량도 러시아가 9천 톤 정도 많았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이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6개월 동안 2019 회계연도에 입국한 난민이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전체 탈북 난민 218명 중 과반은 20대, 30대였고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서부 캘리포니아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 인구 난민 이주국이 최근 갱신한 난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을 기점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2017년 1월에 1명, 2018 회계연도에 5명, 2019 회계연도에 1명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9 회계연도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6개월간 1명에 불과해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지난 2006년 탈북 난민을 처음으로 수용했고 지난 3월 말 현재 모두 218명이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탈북 난민이 가장 많이 입국한 해는 2008 회계연도로 37명에 달했고 가장 적은 해는 2018 회계연도로 5명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용하는 전 세계 난민 규모가 2018 회계연도에 4만 5천 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수만 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탈북 난민 규모는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탈북 난민들의 미국 입국 규모가 최근에 더 감소한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이나 난민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VOA에 미국 정부는 난민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취약한 상황에 처한 난민 보호를 계속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도 북한 정권과 핵협상을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탈북 난민 입국 감소는 연관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debriefing process is more complicated and it takes longer.
미국의 난민 심사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다수 탈북민이 입국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정착 지원도 풍부한 한국을 행선지로 선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국 내 탈북 난민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서부 캘리포니아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총 31명이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했고 중서부에 있는 켄터키주에 28명, 역시 중서부 일리노이주에 21명이 정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18명 가운데 여성은 134명, 남성은 84명이었으며 입국 당시 나이는 20, 30대가 114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그러면 김영권 기자와 함께 탈북 난민들의 미국 내 입국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탈북 난민 한 명만 미국에 입국했다면 이제 거의 입국이 정체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제3국 내 긴 대기 기간입니다. 한국은 대개 2주에서 한 달 안에 갈 수 있지만 미국은 가족이 미국에 없는 한 적어도 1년 이상 3국에 대기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에 오려는 모든 전 세계 난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탈북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미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북중 국경 지역 감시 강화로 탈북민들이 더 줄었다는 지적도 있죠?
대북 소식통과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과 북한 정부가 모두 북중 경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은 중국이 5세대 이동통신, 즉 5G 기술까지 근문소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찰대가 야간 감시 모니터 또 무인기 등을 이용해 5G로 연결해서 국경 지역을 24시간 광범위하게 감시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 스스로 탈북하는 건 힘들어졌고 중개 비용도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들은 2017년에 1,127명으로 전년보다 300명가량 줄었고 지난해에도 1,13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탈북 난민들의 미국 내 정착 지역 분포도 흥미롭네요.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탈북민이 초기 정착한 곳은 모두 18개 주입니다. 그 가운데 31명이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했습니다. 그 뒤를 켄터키주 28명, 일리노이주 21명, 뉴욕주 20명, 유타 20명, 콜로라도 19명, 애리조나 17명, 동부 버지니아주 15명, 남부 텍사스주 8명 순이었습니다. 도시는 켄터키주의 루이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가 20명, 캘리포니아주 산호세가 1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정 주에 몰린 게 아니라 여러 주에 다양하게 분산됐군요.
난민들은 미국에 가족이 없는 한 도시 인구와 지역 안배,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 거주지가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주거비가 비싼 대도시 중심가는 거의 없고요. 도시 근교 혹은 인구 5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가 대개 행선지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개인의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본인이 원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탈북 난민이 가장 많이 정착한 루이빌에선 절반 이상이 이미 다른 도시로 이주했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들의 연령대는 무척 젊지요?
30대가 59명으로 27.6%를, 20대가 55명으로 25%, 14살에서 20살까지가 35명으로 1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51살 이상은 11명으로 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 정착 지원 관계자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젊은이들이 훨씬 적응이 빠르고 직업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떤가요?
여성이 218명 가운데 134명으로 61%를 차지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32,705명 가운데 여성이 23,506명으로 7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이동이 비교적 쉽고 중국의 인신매매 등으로 팔려가는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란 게 탈북 지원 활동가들의 설명입니다.
종교 현황도 나왔죠?
네, 218명 가운데 기독교, 즉 개신교도가 12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기독교 단체와 선교사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54명, 타종교 9명, 불교 3명, 가톨릭 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난민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미국 입국 난민들의 상당수가 이미 미국 시민권자가 됐죠?
네, 난민은 미국에 정착한 뒤 1년 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요. 5년 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이미 절반가량이 시민권을 취득해 다양한 직장에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연방공무원이 된 사람, 고아로 입국해 대학을 졸업한 뒤 최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 센터에 취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난민들에 비해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2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한인들처럼 조직적인 활동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미국 내 탈북 난민 현황과 정착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지난 2월 발생한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관련된 미국인 한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를 통해 베일에 쌓여있는 사건의 배경 등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오택성 기자가 이번 사건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18일 전직 미 해병대원인 크리스토퍼 안 씨가 미 연방당국에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AP통신 등은 한국계 미국인인 안 씨가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으며 현재는 혐의를 시인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지 혹은 부인한 상태로 받을지 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또 연방 요원들이 대사관 습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에이드리언 홍창 씨의 아파트를 급습했지만 신변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 씨가 속한 단체인 자유조선의 법률 대리인인 리 월로스키 변호사는 그가 지난 2017년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된 뒤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을 마카오에서 피신시키는 과정에 연관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기 닷새 전인 2월 22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북한 대사관에 괴한이 침입합니다. 대사관 직원들의 탈북을 권유하다가 설득에 실패하자 괴한들은 이들을 결박하고 재갈을 물린 뒤 컴퓨터와 이동식 저장장치, 서류 등을 빼앗아 달아납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는 습격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고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열린 27일에야 스페인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어느 단체의 소행인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들은 북한 특수공작원 연루설과 미 중앙정보국 CIA 연루설 등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주가 지난 3월 15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처음으로 북한 체제 반대 활동 단체가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합니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습격의 배후는 김씨 왕조를 전복시키기 위한 비밀 반체제 조직인 천리마 민방위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는데 이 단체가 바로 3월 1일 이름을 바꾼 자유조선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어 일주일 뒤 자유조선이 미 연방수사국 FBI와 접촉해 습격 당시 습득한 정보를 넘겼다는 속보를 전했지만 FBI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된 3월 22일 스페인 고등법원이 공식 문서를 통해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공개하며 이들 중 한 명이 FBI와 접촉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이들은 모두 10명으로 한국과 미국, 멕시코 국적자들이 포함됐고 이들 중 에이드리언 홍창이라는 이름을 가진 멕시코 국적자가 정보를 넘기기 위해 FBI와 접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26일 자유조선은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처음으로 습격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억압되거나 맞은 사람이 없었으며 무기도 사용되지 않았다면서도 자신들이 정보를 가져간 것은 맞으며 FBI가 정보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조선이 어떤 이유로 대사관을 습격했는지 또 어떤 정보를 FBI에 넘긴 것인지 등 많은 부분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편 스페인 언론은 스페인 당국이 미 FBI로부터 전달받은 북한 대사관 도난품을 다시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외무성 대변인 이름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반응하면서 이번 일은 엄중한 테러 행위이며 FBI 연루설 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안 씨에 대한 체포는 대사관 습격 사건에 연루된 인물에 대한 첫 번째 신병 확보 조치로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사건의 전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호특성입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일부 국가에 이란산 원유 거래 예외를 인정하던 것을 멈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국제 관함식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 민주당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거래 금지 예외 조치를 중단한다고요?
네, 이란산 원유 거래 예외 인정 대상 국가들에 대해서 예외 만료 시점을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백악관이 22일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목적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 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라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설명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번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이 원유야말로 이란 정권의 1순위 돈줄이라면서 그 돈줄을 끊는 게 이번 조치의 의미이고 이란 정권이 거두는 수입의 40%가 가까이 원유 판매에서 나온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예외 없이 제재를 집행해서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이란 정권 자금원의 40%에 해당하는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의도입니다.
네. 이란이 원유로 원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예, 매년 500억 달러를 원유에서 조달해 왔다고 폼페오 장관이 설명했는데요. 미국이 제재를 복원하기 전까지 얘기입니다. 제재를 다시 시행한 이후에 연 1000만 달러 이상 이란 정권 유입 자금을 차단하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비롯한 안보 위협 때문입니다. 이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제재로 이 1000만 달러 이상 차단하지 않았다면 그 돈이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테러 단체 지원에 사용됐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란은 또한 유엔 결의 2231호를 위반해서 미사일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지난해 미국은 2015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을 상대로 맺은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2단계에 걸쳐서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원유 금수의 예외를 뒀던 이유는 뭡니까?
네, 거래 상대국에 대한 배려인데요.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던 나라들의 에너지 공급원이 갑작스레 차단되는 충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체 경로를 찾도록 제재 복원 이후에 180일 여유 기간을 적용해줬습니다. 이게 다음 달 2일 자정을 기해서 만료되고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미국 정부가 결정한 겁니다.
네. 어떤 나라들이 예외를 인정받은 겁니까?
네, 중국과 일본, 한국, 인도, 터키를 비롯해서 총 8개 나라인데요. 이 가운데 그리스와 이탈리아, 타이완 등은 이미 미국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로로 만들었는데요. 아직까지 이란산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해당 국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독자 제재를 반대한다라고 광수항 외교부 대변인이 22일 밝혔는데요. 미국의 확대 관할, 미국법을 국외에 적용하는 것을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다음 달 2일 예외 조치 시한 마감까지 미국 정부를 계속 설득해보겠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이번 조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란과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조치는 이란의 테러 정권을 압박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성명을 통해 평가했는데요. 반면 당사국인 이란은 미국이 무슨 조치를 하더라도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론에 주장했는데요. 이란 당국이 이 미국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준비해왔다면서 이번 조치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산 원유 거래가 전면 차단되면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22일 미국 정부 조치 발표 전후에 국제 유가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이날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값이 장중 3% 가까이 상승했고요. 영국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6월물이 3% 이상 급등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란산 원유 거래가 전면 차단되면 유가가 폭등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폼페오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이 이 원유 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실히 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우려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대규모 국제 관함식을 가졌군요.
네, 중국이 23일 인민해방군 소속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국제 관함식을 가졌습니다.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펼쳐진 이번 국제 관함식에는요, 한국, 일본, 인도, 러시아 이렇게 10개국 나라에서 20척에 가까운 함정을 파견했고요. 미국은 함정은 파견하지 않고 대표단만 보냈습니다.
이 관함식이라는 게 일종의 함대 열병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경사 등의 국가 원수가 해군 함정들을 모아놓고 그 위용을 검열하는 의식인데요. 한마디로 각종 함선을 모아놓고 사열 의식을 하는 것으로 이 해상에서 펼쳐지는 함대 열병식입니다. 보통 행사국의 해군력이나 국력 과시를 위해서 주력함들을 자랑하거나 신형함을 공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다른 나라 함선을 초대하는 국제 관함식도 종종 펼쳐집니다.
중국의 이번 국제 관함식은 해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답게 군사력, 특히 이 해군력을 세계 최강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이날 오후에 칭다오항 부두에서 중국 해군 의장대를 사열한 뒤에 중국이 자체 건조한 신형 미사일 구축함 신잉호에 승선해서 해상 열병식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1년 전에 남중국해에서 해상 열병식을 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강군 천명을 했을 때는 군복을 입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인민복 차림으로 사열을 받았습니다. 시 주석은 각 함정이 지나갈 때마다 엄숙한 표정으로 노고에 감사한다고 소리쳤고요. 갑판 위에 도열한 군인들은 시 주석에게 경례를 올리면서 존경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번 관함식에서는 어떤 함정들이 공개됐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 주석이 승선한 시닝호, 중국 최초의 신형 구축함이 선을 보였고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포함해서 핵잠수함, 호위함, 상륙함 이렇게 한 32척의 전함과 전투기 39대, 39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중국이 자체 제작한 항공모함도 참가했습니까?
이번 관함식에는 중국 최초로 국내에서 자체 제작한 항공모함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랴오닝함은 지난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와서 개조한 것이고요. 중국은 지난 2017년 최초의 국내산 항공모함 진수식을 갖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이 001A함으로 불리고 아직 공식 이름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한편 중국 관영 매체들은요, 이날 항공모함 등 관함식에 출동한 전함들의 사진과 영상 소개하면서 중국의 힘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관함식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났다고 하죠?
예, 이번 관함식에 일본은 이 호위함 스즈스키호를 파견했는데요. 지난 21일 자위대 함정 깃발인 우길기를 개항하고 칭다오항에 입항했습니다. 이 우길기는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이 사용했던 깃발이죠. 한국에서는 이 우길기를 일본 침략 전쟁과 군국주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한국은 국제 관함식을 주최하면서 일본의 우길기 개항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아예 행사에 불참했는데요. 이번에 중국은 이를 용인한 겁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22일 반격을 시작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하원 정부 개혁 감독위원회와 회계법인 마자르 USA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회사 집단입니다.
어떤 내용의 소송을 낸 건가요?
네,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감독위 위원장이 마자르 USA에 소환장을 발부해서 지난 8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재정 명세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걸 막아달라는 겁니다. 이 마자르 USA는 지난 8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재정 명세를 관리했습니다.
커밍스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재정 명세를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요, 지난 2월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한 증언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코언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할 때 본인과 회사 자산을 상황에 따라 불리거나 축소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을 밝히기 위해서 커밍스 위원장의 소환장을 발부한 겁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다룬 특검 조사가 끝났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조사를 여러모로 진행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국세청에 트럼프 대통령 세금 보고 명세를 요구했고요. 하원 정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 은행인 도이체뱅크 사이의 거래 명세를 요구했습니다. 또 하원 법사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런 압력에 소송을 내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하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소환장에서 소환장을 낸 커밍스 위원장 조처가 효력이 없고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재정 명세를 입수하려는 건 개인정보를 노출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고 이를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라고 변호인단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행위와 관련 없는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커밍스 커밍스 위원장 쪽에서는 무슨 말을 했나요?
네, 커밍스 위원장이 성명을 냈는데요. 소송으로 자료 제출을 막으려는 건 전례 없는 일이고 법적 근거 역시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2일에는 하원 법사위가 소환장을 발부했죠.
예,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돈 맥겐 전 백악관 법률 고문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해서 의회에 나와서 증언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 보고서가 나온 뒤 맥겐 전 고문이 논란의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 2017년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맥겐 당시 법률 고문에게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에게 말해서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맥겐 고문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했나요?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요, 자기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참모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끝으로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곳에 따라 비가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8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전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기온 14도, 낮 최고는 26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최저 12도, 최고 25도, 강계 최저 12도, 최고 22도, 황해남북도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개성 모두 최저 15도, 최고 26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도 대부분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12도, 최고 20도, 장지는 최저 4도, 최고 19도, 해산 최저 8도, 최고 22도, 선봉 최저 7도, 최고 18도, 원산 최저 14도, 최고 1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2.5m,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3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세계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방문 기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문 일정과 회담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24일 러시아 극동 블라드스포트크를 방문해 25일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최대 압박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협상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외교 청서를 발표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 외교 청서를 강요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 청서에서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외교 청서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가 최대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지만 올해는 이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북자의 최대한 빠른 귀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외교 청사에서는 또 북일 관계라는 별도의 항목이 3년 만에 다시 등장했으며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주요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해군이 창설 70주년을 맞아 오늘 산둥성 칭다오 해역에서 러시아와 한국, 일본 등의 군함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관함식을 열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관함식 기념 연설에서 중국 해군은 각국 해군과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해 국제수역의 안보 수호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해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중국이 자체 건조한 최신형 미사일 구축함 치닝호에 승선했습니다. 나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관함식에는 60여 개국에서 해군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한국과 일본, 러시아, 베트남 등 10여 개국은 군함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이오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 유예를 중단한 데 맞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 방관영 파스통신은 어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알리레자 탕시리 사령관을 인용해 국제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은 해양 통로라며 해협 사용이 금지된다면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탕시리 사령관은 어떤 위협에도 우리는 이란 영해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걸프 해역에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중요 항로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 정도가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이란은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유조선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행한 적은 없습니다. 3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스리랑카 부활자 연쇄 테러는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한 복수 차원이었다고 스리랑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루완 위제와르덴의 스리랑카 국방부 부장관은 오늘 의회에 출석해 초기 조사 결과 이번 테러는 지난달 이슬람교도 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질랜드 테러에 대한 복수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테러 사건이 연관됐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달 15일 백인 우월주의자 남성이 총격 테러를 가해 이슬람교도 등 50명이 숨졌습니다. 필리핀에서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이틀 연속 이어져 1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경 동부 사마르주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지진은 사마르주 산 홀리안타운에서 북서쪽으로 19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미 지질조사국은 지진 규모를 6.4로 관측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도로와 다리에 금이 갔으며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